여러분은 지금 하나의 씨앗 교회의 팟캐스트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 예, 그리고 오늘 네 번째 시간이니까 한 세 번 정도 남았어요. 세 번 정도 남았는데, 세 번 남은 설교 중에 두 번을 제가 안전하고 여러분들이 기대감을 가지시도록 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두 번을 우리 교우들이 함께 나눕니다. 그래서, 한 번은 우리 정우 형제가 그 일상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준하 형제가 security, 그 안전이라는 그 주제로 특별히 돈과 관련된 안전이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나누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아마 마무리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세 번 정도 남았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통해서 좀 더 우리 이번 올해 상반기 주제처럼 좀 더 깊어지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여러분 각자가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좀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짧게 두 구절을 읽었는데, 첫 번째 말씀이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전통적으로 보면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이 어떤 한 개인이 아니라 인류의 상태에 대해서,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라고 그렇게 말들을 하죠. 그렇게 가르치죠. 다시 한번 읽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인간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했다,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게 과연 어떤 뜻일까요? 예, 우리가 어디에 미치지 못했대요. 우리가 거기에서부터 한참 못 미쳤대요. 그게 무슨 뜻일까? 예. 여러분, 그 전에 전통적으로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 때 그게 무엇일까요? 제가 여러 번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그 아주 간결한 그 definition,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러나 또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랜캐년에 갔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랜캐년 앞에 딱 섰는데 그 웅장함에 놀래서 요즘 MZ세대들이 하는 표현처럼 이게 MZ세대의 표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틀리면 얘기해 주세요. MZ세대들이 그랜캐년 앞에 서면은, 와, 그랜캐년이 그랜캐년 했네? 맞아요? 예. 네. 그랜캐년이 그랜캐년 했네? 그렇게 말한다고 하죠. 예. 네. 만약에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면은, 그랜캐년이 다른 것과의 비교를 거부하고 그 존재 자체로, 그 모습 자체로 자신의 위대함을 뽐내고 있는 그 상태.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다른 것과의 비교를 거부하고 온전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드러나고 인정받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인간이 어떤 한 부분으로서 역할을 한다라는 게 우리가 오늘 눈여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거기 뭐라 그래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은 인간이 없어도 스스로 영광 받으실 만한 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통해서도 자신이 영광 받기로 그렇게 선택하시고 결정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다는 의미예요. 인간을 통해서, 굳이 너가 필요 없지만, 그러나 내가 인간을 통해서도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라고 하는 게, 내가 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인간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드러낼 의지와 능력을 상실한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능력과 의지를 상실한 것을 우리는 모든 인간이 죄를 범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말씀처럼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는 혹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의 상태와 반응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까? 다시 말해서 인간이 인간 자신과 관련해서 죄의 상태에 있다라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 우리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독교식으로 이야기하자면 공로주의죠. 공로주의. 다시 말해서 무엇인가 성취와 업적으로 자기 자신을 갖다가 드러내고 자기 자신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공로라는 것은 노력과는 달라요. 예. 노력은 공로에 포함되지만은 공로가 노력은 아니에요. 예. 공로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그냥 말 그대로 노력으로 공을 쌓으려는 것인데 그것을 쌓으려는 것인데 거기서 좀 더 나가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인정받을 만한 것을 성취하고 내가 성취한 것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자신과 인생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 내가 성취한 것을 통해서 내 자신과 인생을 증명하려고 하는 태도가 공로주의입니다. 뭐 돈이나 몸이나 미모나 실력이나 힘이나 권력이나 그것이 무엇이 되었건 간에 내가 이것을 채우기만 하면 내 인생이 꽉 채워질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나 자신인 것처럼 내가 성취한 것이 곧 나다. 바로 그렇게 확인받으려고 하는 게 공로주의입니다. 그래서 공로는 노력과 좀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건 당연히 우리가 노력하면서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노력과 결과가 그 사람 자체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것은 노력하지만 실패할 때도 있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실패할 때도 있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도 그 사람은 그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공로주의에서는 무엇인가 성취한 것으로만 그 사람을 인정하고 확인받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공로주의에 빠져있는 사람은 무엇인가 스스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거나 혹은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외부에서 강요된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견디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 자신을 거부당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부로부터는 거부당하는 것일 것이고 자기 내면에서는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 되겠죠. 이건 내가 아니야. 이건 내가 아니야. 여러분, 그것이 공로주의의 가장 피폐한 어그러진 모습입니다. 우리 흔히 종교에서도 공로주의가 있다고 말하죠. 도덕주의나 율법주의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도덕이나 율법에 대해서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 대해서 너무 민감한 반응을 보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도덕이든 율법이든 그 시작은 처음에 모든 것이 좋은 것이었으니까요. 그러나 그 사람을 선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도덕과 율법이 그 도덕과 율법을 얼마만큼 지키느냐라고 하는 그것이 성취가 되었을 때 그 성취함을 통해서 자기 존재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 시작은 괜찮았거든요. 그러나 거기에 공로주의가 들어올 때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기 어려운 인간으로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성경에서는 에스겔서 28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신이라도 된 듯이 우쭐대지만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공로주의에서는 자기가 신이거든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것은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인 것처럼 삽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삽니다. 공로주의에 어그러진 모습입니다. 그러한 인간의 모습이 있다면 또 다른 인간의 모습, 대표적인 모습의 두 번째 반응은 아마 자기 비하일 겁니다. 예, 자기를 너무 비하하는 것. 제 아내가 저 말고 제 아내가 이제 지난 2년 반 동안 아픈 동안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있습니다. 예, 뭐라고 기도했냐면은 주님, 저희 남편이 어려서 저 얘기하는 거죠. 저희 남편이 어려서는 청소년기 그때는 엄마 없이 자라서 불쌍했는데 나이 먹어서는 아내가 없어서 불쌍하지 않도록 저를 좀 고쳐주세요 하고 저희 아내가 계속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응답될지 그러니까 완전히 회복되고 치유될지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내가 그런 기도를 내가 이제 그런 기도를 해라고 이제 집사람이 아프기 시작해서 그 기도 제목을 저한테 나눴을 때 제가 그 기도가 되게 마음에 박혔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미성숙하기도 하지만은 제가 그 기도를 마음에 새기면서 제가 이제 나름 아내를 간병을 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내의 기도를 들으면서 혹여나 자기 비하의 모습으로 나가서 아이 그래 내가 어렸을 때는 엄마 복이 없어서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나이 먹어서도 뭐 내가 아내 복이 있을 턱이 있나 노년에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얼마나 제 자신이 비참하고 불쌍하겠어요. 예. 만약에 그런 모습을 가진다면은 그것은 자기 비하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인간들은 살아가면서 자신이 맞닥뜨린 상황 가운데에서 아주 쉽게 자기 자신을 비하합니다. 나는 금수저가 아니라 나는 그냥 뭐 도와주는 것도 없이 나는 뭐 요즘 말로 흙수저야. 나는 명문대 출신도 아니야. 나는 여기서 되게 이름난 회사에 다니지도 않아. 나는 그마저도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그마저 신분도 미국에서 살아가면서 불확실해. 여러분, 자기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여기서 실패했어. 나는 여기서 남들보다 못해. 이런 식으로 자신의 상황을 보면서 그 상황 너머로 자기 자신을 부정적인 모습으로 스트레치해 가면서 자기 자신을 계속 비하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악함 때문에 어그러진 사회 구조가 있고 어그러진 사회나 체계가 만들어낸 그러한 불행이나 억압이 있다라는 것을 저는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정의를 위해서 노력하고 더 그렇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과도한 자기 비하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인간들에게서 발견되는 대표적인 두 번째 모습이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기 기만이 만들어낸 자기 만족입니다. 예, 내가 그냥 만족하다. 나는 이만하면 됐다. 나는 괜찮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지만 어떤 경우에 있든지 하나님 나는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건강한 자기 만족이 아니라 왜곡된 자기 기만이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죠. 자기가 자기를 속이면서 그 속인 결과가 자기 만족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바로 앞서 이야기한 자기 비하와는 좀 차이가 있죠.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 보면은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내가 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내가 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이 구절이요. 바울 자신이 자기 기만 때문에 얼마나 왜곡된 자기 만족에 빠져 있었던 사람인가라는 것을 굉장히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한 단어입니다. 내가 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1세기 유대인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굉장한 특권이라고 그 당시에는 이야기해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잘 알려진 스승 밑에서 공부했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열심히 산 모습 중에 하나가 유대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교회를 박해하는 모습이었죠. 예. 그런데 그게 자기를 속였어요. 이만하면 나는 괜찮은 인생이야. 나는 만족스러운 인생이야. 라고, 그냥 나는 더 이상 뭔가 필요하지 않아. 그냥 나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그렇게 만족스럽게 여겼던 인생인 거죠. 신앙적으로도, 일로도, 전통으로도. 예. 그 사람이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얼마나 그런 왜곡된 자기 만족에 빠져 있었을까요? 21세기 버전의 바울 같은 사람이 여기 베이에도 많아요. 여러분들 주위에 보면은 그냥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은 뭐 여러분 자신이 그럴 수도 있겠죠. 예, 난 뭐 머리도 좋아. 나는 인물도 좋아. 나는 학벌도 좋아. 나는 실력도 좋아. 예.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 나는 아니라고 하겠지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 굳이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아. 프랑스 사회학자 피에르 브루디에가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했냐면 우수한 문화 자본이라고 그랬습니다. 약간 경멸의 의미도 담겨 있죠. 우수한 문화 자본. 뭐 좋게 보든 그렇지 않게 보건, 예,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좋은 집안, 좋은 머리, 좋은 학벌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끼리, 예, 그들끼리 자기들만의 계급, 자기들만의 리그를 만듭니다. 화려한 것들, 대단한 것들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필요를 과연 느낄까? 우리 그렇게 질문해 보게 될 것 같아요. 뭐 더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 가지 캐테고리에 어떤 식으로든 들어가지 않을까요? 어떻게든 내가 무엇인가 성취로서 나를 입증해야겠다. 아니면 에이씨 하면서 자기 비하로 살아가는 모습. 에이 나 이만하면 됐지. 자기 만족으로 살아가는 모습.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끼어드실까요?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에서 한참 멀어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실까? 저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셨고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끼어드셨습니까? 하나님이 깜빡이는 끼고 끼어드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하나님이 각 사람의 인생 가운데 어느 시점에 끼어드실지 그거는 우리가 예측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의 개입의 방식은 영어로 그렇게 표현하죠. One and only. 단 하나입니다.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개입의 방식은 One and only.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대로 살아가야 할 인간이 오히려 공로주의, 자기 비하, 자기 만족, 그 모든 것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렇게 하나님 없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인간이 자기 자신을 두는 것을 죄의 본질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은혜는 뭘까요?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을 두는 것이 죄라면 은혜는 무엇일까? 은혜는요, 거꾸로겠죠. 은혜는 인간이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대신 앉으신 것이 은혜입니다. 인간이 앉아야 될 자리는 죄와 심판의 자리인데, 바로 그 인간이 앉아 있어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이 대신 앉으신 것이,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대문호인 셰익스피어는 자비와 은혜에 대해서 말하면서, 자비는 잘못이 있어도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자비라면은, 은혜 앞에서는 죄와 잘못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은혜 앞에서는 죄와 잘못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과연 그럴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상식과 은혜로는 이성, 우리의 상식과 이성으로는 참 이해하기 힘든 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메릴린 로빈슨이라고 하는 그 아주 굉장히 유명한 그 작가, 아직도 살아계시죠? 그분의 가장 대표적인 소설 길리아드에서 은혜를 이렇게 말해요. 은혜에는 정의가 없고, 놀랍지 않으십니까? 은혜에는 정의가 없대요. 은혜에는 정의, justice, 정의가 없고 균형도 없을 뿐더러 또 그럴 필요도 없어. 일시적인 것, 일시적인 것에 영원한 것이 끼어들기 때문에, 여기서 영원한 것은 은혜를 말하는 거거든요. 일시적인 것, 우리의 이성, 우리의 상식이라고 하는 그 일시적인 것에 영원한 것이 끼어드니까 우리의 이성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 어떻게 은혜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과 법칙을 따를 수 있겠어? 라고 그 책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을 입증하려고 하는 공로, 자기 비하, 뒤틀린 자기 만족, 모든 악함과 모든 어그러짐과 모든 뒤틀림, 다시 말해서 원인과 결과를 따져보면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는 우주의 모든 뒤엉켜버려 있는 것들. 그렇죠? 우리의 이성으로는, 합리성으로는 납득되지 않는 것, 그냥 뒤엉켜서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모를 그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시작이, 그 시작과 끝이 바로 십자가인 거죠. 사도행전 20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피로 우리를 사셨다. 십자가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은혜, 은혜의 십자가는 인과 법칙을 따르지 않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그것도 죄 없는 아들을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죽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인과 법칙으로 이해되지 않잖아요. 그 아들이 정말로 신이라면, 그리고 악에게 무릎 꿇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라면서요. 그런데 왜 죽으십니까? 인과 법칙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가 영원히 용서받았다는 것이 정의롭습니까? 균형 잡힌 방식일까요?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죄를 저지른 사람의 죄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면은, 아, 그건 말이 안 되지. 거기 어디 균형 감각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용서받았다고 하면은, 그래, 나는 좀 용서받아도 되지. 거기에 어떤 정의로움이 있습니까? 그게 바로 은혜에는 정의로움이 없다는 뜻이에요. 은혜에는 구별을 두지 않는다라는 바로 그러한 뜻입니다. 제가 이 설교에 대해서 묵상하고 준비하던 중에 필립 얀스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시는 분들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 처음 듣는 이름이겠지만은, 필립 얀스는 90년대와 2000년대를 지나면서 아마 전 세계적으로 은혜에 관한 가장 많이 팔린 책이라면 필립 얀스의 책일 거예요. What's so amazing about grace?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저도 그 책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은혜에 감격하고 그 책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얼마 전에 불륜을 몇 년 동안이나 저지르고 숨겼다가 이제 물론 결과적으로는 사실 잘한 일이에요. 숨기고 살았다가 교회 앞에 그리고 그보다는 먼저 사모님에게 아내에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회복의 여정 가운데로 들어갔다고 하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첫 번째로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필립 얀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2026년이 들어서 막 그런 그 어떤 사건 사고들이 제가 굉장히 존경했던 목사님도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저렇게 저러실 수가 있지? 라고 하는 걸 들으면서 처음에는 놀랍고 분노하고 실망했다가 과연 은혜란 뭘까 다시 한번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납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은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단 한 가지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뭐냐 하면은 애드하는 거. 더 하는 게 아니라 덜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없애주는 거예요. 덜어내는 거예요. 뭔가 자꾸 더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비하를 덜어내고 오늘 인간됨의 모습에 보자면은 자기 공로의식을 덜어내고 뒤틀린 자기 만족을 덜어냅니다. 한계를 모르고 자기 자신을 입증하려고 했던 인간의 왜곡된 이기심이 은혜를 통해서 사라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실 때 없애주실 때 그럴 때 우리가 받아들여지고 용납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은혜의 전부인 거죠. 사도 바울 뭐라 그랬어요 아까? 내가 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그랬지만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바로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참 멋진 말로 멋진 비유로 이야기했는데 그게 오늘 설교의 마지막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한 회복은 말 있죠 말 holds.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한 회복이라는 것은 말을 자꾸 훈련시켜서 점점 더 높이 뛰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은혜라는 것은 말이 담장 너머로 날아갈 수 있는 동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말은 이제껏 넘어보지 못했던 담장을 훌쩍 넘을 수 있게 됩니다. Horse, 말. 그게 누굴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예. 은혜 안에 살지 않을 때는 바로 그 담장 안에 있는 거기서 그 뭐라 그래요? 그 바들 있잖아요. 그 장애물들. 자꾸 세상은 우리에게 이거를 하나 넘어보라고. 그리고 나서 그래? 그러면 그 다음 거 한번 넘어볼래? 그 다음 게 넘어볼래? 그렇게 말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실패했을 때 혹은 성공했을 때 거기에 다 들어가잖아요. 공로의식이든 자기 비하든 자기 만족이든 바로 그 장애물 하나하나 넘을 때마다 인간은 그 어딘가에 다 위치해 있잖아요. 근데 은혜는 그렇지 않대요. 바로 그 장애물을 넘는 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은혜가 아니라 거기를 그냥 뛰어넘어서 그거를 가로막고 있던 저 담장 너머로 날개 달고 날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저 담장 너머에는 그전에는 보지 못했던 또 다른 세상이 있습니다. 그 담장 너머에는 새로운 눈을 갖게 돼요. 그 담장 너머에는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열어주셨잖아요. 그게 바로 은혜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던 무거운 짐들을 어떻게 해요? 덜어내고 날개를 달고 담장 너머로 넘어가서 그렇게 새로운 세상, 물론 여전히 같은 세상이지만 새로운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 가져야 되는, 우리가 은혜 안에서 살아간다는 의미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쳐 주어야 하는 은혜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삶, 정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그러한 은혜의 본질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